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첫 시작은 굉장히 날카로운 회개를 촉구하는 죄를 드러내는 그런 설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요, 설교의 마지막은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복받은 인생이다 라는 것을 설교의 마지막에 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보면요, 정말 믿음이 깊었던 사람들은 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도전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919년 그 3월 1일 날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민족의 지도자들 33명이 그 독립선언문에다가 이제 서명을 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민족 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민족의 리더가 바로 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서명을 한다는 건 내가 일제의 어떠한 탄압을 받아도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민족 리더들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정말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당시에 기독교율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율이 불과 1.5%였습니다. 그러니까 1700만 명 중에 거의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그 중에 민족 리더들의 16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향력은 엄청난 거죠.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헌신은 굉장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부산에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부산에 가기 전엔 잘 몰랐어요. 예. 부산에 이렇게 보니까 경남 쪽에 보니까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민족의 우리 선배님들이 여기저기에 그 선교의 피를 흘렸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어떤 목사님 또 이렇게 교회 단체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그 선교 현장을 잘 보존해가지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제 그걸 알려주려고 여러 기념관들을 세우고 있어요.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그쪽에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거 하나가, 우리가 이제 6.25 때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그 낙동강만 건너서 이 부산만 함락이 되면 이제 끝나는 상황 속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때 믿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초량교회라고 있어요. 부산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인데, 오랜 유서 있는 교회죠. 거기에 모여가지고 목숨을 건 기도를 했어요, 진짜. 보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밤이 맞도록 며칠 동안 거기에서 정말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낙동강만 넘어오면 이제 끝나는 상황 아닙니까? 진짜 그 벼랑 끝 기도를 드린 거죠. 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UN에서 한국을 도와주자라는 결의가 되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그 공산화의 그 끝자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얼마 많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분들은 거의 다 이 민족과 나라를 정말 사랑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이 애국의 마음이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정말 나라를 위한 우리가 뜨거운 사랑과 기도,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축복한 저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국 땅을 떠나왔지만 우리의 뿌리 아닙니까? 제가 왕왕 그런 말씀을 들어요. 한국의 교회가 흔들리면 이민교회도 흔들린다. 저는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한국의 그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잘 돼야 우리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한국에 있을 때도 보면 우리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이민교회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복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치는 설교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마지막은 동족들을 사랑하는 설교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지자들의 자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너희들을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민족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표현을 하죠.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두 가지를 상기를 시켜요. 하나는 너희들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또 하나는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쉽게 이렇게 흘려보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속 정도로 이제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 이 언약 체결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이 언약이라는 성경의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 언약, 약속을 이제 누군가가 맺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나중에 15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막 그 소와 양 같은 것들, 동물을 막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걸 반으로 갈라요. 굉장히 이게 큰일이죠. 그러니까 그 짐승을 그냥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피가 낭자하겠죠. 두 동강이를 내면, 그죠? 그 피가 막 흥건하게 그 땅을 다 적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 언약의 당사자가 손을 잡고 어떻게 하냐면 두 동강이 난 이 짐승의 중간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퍼포먼스를 하냐면, 너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약속, 언약을 맺는데 이걸 둘 중에 한 명이 깨면 이 짐승을 가른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 우리가 갈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이 약속, 이 언약 꼭 지켜야 돼.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고대 근동에서의 언약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깨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가 율법을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너 축복할게. 마음껏 복을 내려줄게. 그런데 너희들 언약 어기면 이렇게 반으로 갈려서 죽어.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스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지만,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지만 이 율법을 어기면 사망이다. 둘로 갈라질 거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피를 낭자하게 흘릴 거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곰곰이 여기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이 율법을 다 따라갈 수 있으세요? 없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척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바리새인들에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뭡니까? 나만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또 사람들에게 드러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것이고, 누군가 형제를 미워하는 건 자들마다 살인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미 그들은 어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 인간들은 두동강이가 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특별한 언약이었어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이 죄인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뭡니까? 우리를 원래는 두동강이 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쪼개지는 거예요. 네. 우리를 데려다가 언약을 어겼으니까 우리를 둘로 갈라서 죽이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이 그 자리에 가셔서 둘로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쪼개지시고 갈라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축복인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오늘도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쪼개지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축복의 백성들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 언약의 피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복된 축복의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어긴 우리는 스스로는 갈 수 없어요. 근데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셨어요. 그게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그 표현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요,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매일마다 선포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얼마 전에 타계하신 우리 아주 그 귀한 목사님,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참 이분을 저희가 잃은 게 안타까울 정도로 저희 이 기독교 교계, 특별히 미국에서는 참 귀한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15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인이 자신이 만약에 감옥에 들어간다면, 그래서 성경을 내가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감옥에 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 스토리를 깊이 있게 생각했던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든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든,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으로 우리 한 구절을 더 마지막으로 26절을 보면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 동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빨리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런데 왜 너희들이 돌이켜야 되느냐? 왜 악함을 버려야 되느냐? 결국은 바로 복을 주시려고. 너희들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복을 받으려면 그 악함에서,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악함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죄를 멈추고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참 그 어느 순간에 목회하다가 깨닫고, 저의 일평생에 저의 목회에 아주 중요한 큰 축으로 제가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건가? 그건 곧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다시 말하면 거룩이 곧 우리의 행복이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생각할 때 막 마음이 답답해져옵니다. 그죠? 어떨 때는 우리가 왜 또 이 죄의 문제만 거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마다 죄를 짓는 인간이니까, 그죠? 매일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라는 이 거룩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실은 전하는 저도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던지냐면, 거룩이 너희들의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건 우리를 막 옥지어가지고 우리를 매일마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거룩할 때만 너희들 진짜 행복할 수 있어.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제가 이거를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깨닫고 참 저에게 크게 와닿았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제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그게 뭐 잠깐의 어떤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길게 보면 죄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불행합니다. 인간은요,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요, 가장 힘들어요. 정말 그 사람이 본 어게인,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에 들어갔을 때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진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것을 저는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 작은 소망이 있다면, 제가 매일마다 거룩해서 행복을 누리면서 그걸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거룩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길인가를 그 보여주는 게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 뭐 거창한 거 하는 거, 이거 그건 그 다음이고, 정말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걸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 동부사랑의교회 모든 권속들, 우리 거룩함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또 진짜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